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과 신약성경의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신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눈으로 인해 되었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면밀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그리시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늘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1장 로마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처음에는 모세의 기도 이렇게 했다가 성경 본문 그대로 제목을 갖고 오자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부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심판과 자비 사이에서 하나님의 왜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셨나? 심판과 자비 사이에서 하나님의 왜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셨나? 이것이 설교의 부제가 됐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고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반역이었고 그 자신들이 다른 신들 혹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결코 섬김과 예배를 받지 않았고 비록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영적인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진노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거룩함이 죄를 대면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레이서치를 한번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하죠? 돌격해서 죄를 소멸해버리죠. 그죠? 사람이 죄 갖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근데 사람이 그 죄 사함받는 의식의 절차 속에서 속죄제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성결이 드러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거룩함이 죄를 직면할 때 반드시 정당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죄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중보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14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동시에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두 성품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뭐하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 바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살펴서 알지만은 동전의 양면같이 그죠?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심판은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의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잘라내듯 그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면에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자에 속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사랑해내서 구원해내시는 신원하고 또 보호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심판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래서 죄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7절에서 10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산꼭대기 계시를 주시면서 그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또 성막에 대한 식양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 계시를 주면서도 산 아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하면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8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 하나님 모르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 거기 7절 말씀 보니까 부패한 백성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아시고 엄미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 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가 되게 하리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 하다가 진노로 인해서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그리고 이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여기 진노란 말은 코에 콧김을 의미하는 히브리 아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만화든 뭐 볼 때 코에서 김 푹 나오잖아요. 그 진노의 모습이 거기에 히브리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콧김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가 뭐였냐? 언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다른 우상한테, 썩어질 형상한테 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그래서 거룩함의 공의가 실제로 죄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뭐가? 공의의 준엄함이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짜 심판의 정당성을 갖고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 모두를 죽이고 너로 인해 다시 큰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싹 쳐버리고 모세의 자손, 모세의 후손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슬을 듣고 그래 다시 하죠. 판세로 짭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도를 갖고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 교육할 때, 이놈의 자식, 썩 나가! 그러면 나가 죽으라 소리야?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절 몰라서 집 가출하는 학생이 있긴 해. 근데 부모가 속도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요즘도 그겁니다.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나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얘기는 그렇고 뭐요? 너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말려? 모세 네가 중보기도 안 해? 이 얘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죄가 이처럼 들장할 때 죄는 그의 하나님의 반응은 무섭고 또 강한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죄에 대해서 거룩성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죄를 소멸해 버리는데 관가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아담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 어떻게 하죠? 쫓겨납니다. 그 쫓겨남 결과 우리가 지금 생로병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수명도 단축되고 노쇠해지고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이처럼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였던 천사장 루시퍼 역시도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죠? 천사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루시퍼를 따르던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귀신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성서학자들은 한 지구상에 한 10억 정도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인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다 물로 수정하고 가족 8명만 지휘하고서 모두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죠? 이것은 날카롭게 잘라낸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날카롭게 잘라낸다. 소멸해버린다. 소비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준엄하심은 심판 때에 보이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격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연한 반응이 있다는 사실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이들이 우상 숭배하듯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끝자락이 하나가 말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오늘도 그래요. 죄가 주어지는 그 강력한 영향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들어가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반응이 무섭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안목을 갖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부분 영어성경 King James 버전이나 NIV에서는 날 내버려두라, 날 혼자 있게 해라, let me alone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절규의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열어놓는 신적인 초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그리고 쫓아냈다면 저가 죽으라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내가 너에 대해서 진노하고 노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아빠 아들로서 좀 잘 좀 살아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둬 나로 하게 하라는 얘기는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신적인 초대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세를 중보를 의도적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자리를 열어놓는 신적 초대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할 때 모세가 여러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여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중보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지만 모세에게 동일한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모세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도록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중보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심판을 막을 자가 너밖에 없다.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담을 갖고 초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나와 백성 사이에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중보를 요구하고 있고 그 중보는 뭘 계시하고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중보자를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죠. 오늘 본문처럼 중보자로서 모세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본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자비를 모르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자비로웠다라는 식의 소위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절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이미 7절에 그런 부패한 백성이라 말하고 9절에서 목이 뻣뻣하다 말합니다. 부패했고 목이 고닿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구약성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처음 표현이 누가 썼어요? 선지자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고닿다. 이게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한테 쓰던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기 34장 9절에도 또 쓰고 있고 신명기 9장 또 열왕기 하 17장 역대하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행전 반복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치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우직한 소나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소의 멍에를 굴레를 씌울 때 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줘야죠. 그래 멍에를 메고 되죠. 근데 꼭꼭 찔러서 그걸 못 씌우게 하는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의중과 시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멍에를 메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멍에를 메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렇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죠?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멍에는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순종을 견지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큐티하고 또 썬데이 스쿨 마가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산상수훈 보면서 그 7장 끝자락이 뭡니까? 산상수훈 끝자락에 7장에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그죠? 예.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예. 그걸 보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두지 않은 그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에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순종만큼 잃어버린 덕목이 교회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지적하고 계시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에서 뭐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거기에 중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중보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 근거를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인데 자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노를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또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근거로 내서 그 성호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만류한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이나 공의를 모시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거둘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됩니다. 그 얘기죠. 그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 인도해 내었다라고 조롱 한마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멸의 계획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구하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죠. 그 당황 참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의 의미와 뜻도 모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진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 기도의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므로 세상 사람들에 비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영광의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의 구조, 그 허리와 같은 그런 구조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10장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영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건 제껴두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건 자기 주관이지. 자기 뜻이지. 근데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와 그런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멸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 뭐에 근거했어요? 언약의 근거.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썬데이스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살아내고 제자로서 삶을 감당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살피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중보기도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언약을 붙드는 기도였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만큼 어떻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변기할 수 없는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이 그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부패한 백성과 동일하면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들은 모세의 중보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진노하고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강구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모세의 기도가 오늘도 나오고 이제 조금 지나면 30장에서 3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이것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인데 또 한 번 나와요. 두 번째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건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인정하면서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건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굉장한 애민사당이죠. 여기서 주의 책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기록내 있는 의로운 자들의 명부인 생명책이죠. 모세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지에 들어갈 소망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 기도한 것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 자신이 저주받고 그리스도에 끊어진 바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요? 유대인들, 내 동족들, 내 가족들, 내 고륙들이 예수 믿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세나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은 하나님 책에 지워버려도 좋고 저주받아도 좋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다 말씀합니다. 모세나 바울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어 그런 얘기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생명을 걸고 그대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죄 중에 죽어갈 무지한 불쌍한 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속한 영혼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모세의 호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치신 것도 뭐 때문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던 사랑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쏟고 다 내어주시는 사랑. 따라서 오늘날 죽어가는 문영혼들 그들이 생명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들도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하기 전에 요한서신을 우리가 큐티했듯이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가 저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뭐다? 마땅하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또 늘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나도 우리 공동체를 보고 또 주변을 보고 이런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단 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정신을 갖고 불신자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 구하여 가로대 말하죠. 구하여 가로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의미는 간구하다, 간청하다,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그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간청을 통해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중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인자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했던 걸 보게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진노해서 심판 진멸하려 했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모세의 간증에 설득돼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대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을 발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노하고 모세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과 딜을 잘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의중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초청한 신적 초청 속에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만 주놈하신 분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다. 이 인자하심은 단지 친절하다, 자비롭다를 넘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영원 무궁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금방 이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인자 모든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이 그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들이 골칫석이고 말 안 듣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돌이키다 나음의 뜻은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속으로 변덕부리시야 마음이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중보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 부패한 인간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모세 너 말고 사실은 진짜 중보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과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난 두 속성을 보여준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21절 말씀드린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 준엄하심에서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우상숭배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 언약 백성이라도 죄 앞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회개와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거두신다. 두 성품 모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선언은 중보를 이끌어내는 은혜의 장치면서 실제적인 심판의 경고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하도록 의도적으로 여지를 주시고 그는 심판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떡하죠?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나와라 할 때 레위족 속들이 나오고 그들은 칼을 차고서 도륙하는데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거기에 심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중보를 통해 은혜를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경고 플러스 초대 플러스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연관정이죠. 심판의 선언은 그 경고는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면 신적 초대를 하고 그것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초대는 모세야 내가 언약을 붙들고 너에게 간구하라 의미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인데 정작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영원한 단 한 번의 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신 자가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건 뭐예요? 모세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천사 그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7절이죠. 내려가라. 우리가 마태복음 8장 큐티하면서 8장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과 이제 유사한 점을 이렇게 오버랩돼서 제가 살폈는데 하나님께 심판 행하실 것이었다면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실 이유가 없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내려가라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중보를 어떻게 해요? 자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놀랍도록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고 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얘기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 속에서 들려주는 예식이 레위기 13장에 드러나서 우리가 또 토요일날 살폈죠.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성육신을 예표한다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려가라 할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중보를 자처하셨습니다. 놀랍게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과 연결해서 그럼 히브리서 로마서 두 권의 책에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더 나은 중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한다? 간구하는 자이시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간구한다 소리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그 사역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천국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은혜와 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변화받고 그래 복음의 대사도가 된 것은 누구죠? 예수님의 중보 덕분입니다. 그렇죠? 중보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중보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예수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이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시는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중보자였어요. 예수의 중보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죄를 실제로 제거해버리고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깨쳐 승리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로마서와 연결할 때 로마서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웠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자비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화목의 제물로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장면 속에서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는 그 의중을 보여줍니다. 일단 출애굽기 32장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드러나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시는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모세의 중보는 화목을 잠시만 이루었지만 예수는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서 단 한 번, 영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다.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막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언약의 근거를 기도했지만 언약의 근거를 기도했지만 예수는 자신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섰지만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굉장한 눈떠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중보자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예수의 중보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의 중보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라 그것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래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과 행하신 일과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세워요. 기도의 부담을 주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심의 부담을 주고 기도하게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진 일이 때도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는 그런 구원의 기도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누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신 친구들을 위해서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는 한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섰던 자리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